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방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여 나가는데 소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공부하기 전에 했던 말 끝내자면은 신약 성경도 이렇게 사본이 많지만은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는 성경 NIV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NIV는 그래서 카메리 월기라 그래서 위원자들이 결정을 많이 했지만은 이거는 보수주의자를 보는 그리스 성경은 하나님의 없어진 원본에 근접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에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통해서 번역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말도 우리는 믿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원본을 없앤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우리가 평소 생각한 것을 왜 없앴느냐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예, 저도 기억이 나거든. 어릴 때 왜 성경 두고 성경교를 지나가면 왜 성경교를 지나가냐고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네, 더러운 발로 막 지나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광야 때 만들어놨던 브레이든 브론즈 썰펀트 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와서 그걸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예, 네,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크리처의 모습으로 바꾸는 순간에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야훼께서 성경의 원본을 없애셔,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으로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금석을 하는 거죠. 세이튼은 항상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하게 하니까 그게 구별이 뚜렷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 약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보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네. 세이튼이 똑같은 스트레디지를 써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그게 넘어가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우상으로 대체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큰 우상이라고 하면은 바알이나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그 신전에 그 손 이렇게 이 브론즈 자체 그 밑에 불을 떼어가지고 뜨거워지면 애를 죽여가지고 얹거나 사내를 죽여버리는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 600이름으로 그 자녀를 죽이는 그 일을 다른 나라들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게 없는데 미국은 대부분 해버렸잖아요. 네. 그게 뭐죠?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뭐죠? 그렇죠. 1970년도입니까? 네. 그러니 지금 트럼프가 끝까지 밀고 나와서 대법원 판사 하나만 바꾸고 나면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이 그건데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째 헌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리폼드의 그 켈빈의 생각에 따라서 헌법을 만들어 놓고 어찌 헌법 자체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던 몰렉과 바알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그 죄를 나라 전체가 지금 하도록 하는 그 우상 숭배 죄에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보다 더 심한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 하면 이 나라 큰 죄가 북쪽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예, 예. 대법원이 손을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 지금 현재는 5대4지만은 잔 라버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개주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한 명이 더 들어와야만 그러면 확실히 최소한 5대4로 뒤집을 수가 있죠. 아니면 6대3이 되든지 그거는 고쳐놔야죠. 이 나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두 번째는 동성연애도 이제 오케이가 되어버리고 그건 오바마가 한 거죠. 동성연애는 예, 표 들려고. 그러니까 참 죄가 큽니다. 진짜 죄가 큽니다. 소동 고모라서는 꼴이 안 나야 되는데 힐러리가 들어왔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뭐 그러면 대법원 판사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예, 그 만들어진 헌법을 고칠 길 자체가 막힐 뻔했죠. 예,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된 것은 참 교회들이 회개하고 기도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금식하고 한 교회들이 되겠죠. 참 위험한 때였습니다. 2년 전에 11월에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래,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엔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 내용들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 2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거기에서 선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즉시로 자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리스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그릭 주스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에르메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안 씁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말의 사투리가 에르메이예요.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의 나오는 그 대화들이 다 에르메이입니다. 히브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말은 글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히브리말로 써놓고 자기들은 에르메이크로 번역했어요. 읽었어요. 회당에서도 복잡했어요. 예. 그러니 마치 오늘날 치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오래 살아서 애들이 한글을 모른다. 그 미국을 그릭이라고 칩시다. 그릭 말을 쓰는 로마라 칩시다. 그러면은 로마든지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은 그리스 말을 써요. 그게 바로 그릭 주스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 회당에서 그릭 말로 통역해 준 사람이 있어요.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는 회당은. 즉, 제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겠다 하면은 회당에서 그릭 말로 통역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릭말을 쓰는 주위시가 필그림처럼 거기 오는 거예요. 그게 펜트거스대에 다 왔을 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들이 전 세계 수많은 그릭말을 쓰는 나라에서 온 그릭 주스들에게 자기 고향말을 쓰게 했단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 텅 방언이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파 유대인 제자들이 그 밖에서 떠난 겁니다. 즉 에르메이크를 쓰는 히브리파 제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임시로 오순절 때 다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주저앉아서 살던 사람들이 밖에 일어나니까 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세 군데로 제일 많이 갔는데 제일 가까운 것이 그 이웃나라에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시아로 갔고 두 번째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많이 갔고 세 번째는 북쪽 에이시아 마이너에 있는 제일 세 번째 큰 도시인 엔티옥으로 많이 갔다 이거죠. 그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을 제외한 제자 개개인들이 voluntarily, 물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유대 해변 도시들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욥바, 저분이 기억나죠? 가이사랴 기억나죠? 그걸 넘어갔어요. 그건 둘 다는 사도들이 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으로 일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사는 동족들, Grecian Jews,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사이프러스와 사이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튀니지아에 있는 사이린, 우리 성전 구레네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 세 도시로 베니시아와 엔디옥과 사이프러스로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 그릭말을 쓰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이제 크리스토로스라고 가르쳤는데, 사이프러스에서 어떤 형제들과 튀니지아에 있는 이 사이린 구레네에서 어떤 형제들이 얼마나 멀어요 서로가, 그죠? 그런데 다 엔티옥으로 왔어요, 두 팀이. 그래서 엔티옥에서 한 팀을 만들었어요. 엔티옥에 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참 그 성경 번역을 고쳐야 되죠. 예, 몇 절인가요? 20절. 그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브로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레네가 사이린, 튀니지아 사이린이에요.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시안 주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 이방인들입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게 그릭말로 하나는 헬레니스타고 하나는 헬레네예요. 여러분 패션 할 때 패셔니스타 있죠? 바로 그 니스타예요. 예, 여기서는 헬레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레니스타가 되어서 그릭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헬레네, 그릭 문화만 가지고 있는 그릭 사람들입니다. 이상하다. 그리스 반도에 안 사는데 왜 그 사람을 그릭이라고 그러느냐. 로마까지 여러분 문화는 다 그릭 문화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그릭 문화고 법정이나 제도는 로마 제도입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형태에서 이원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니 로마 제국에 들어있던 지방도시나 자치도시나 모든 도시들의 문화는 그릭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제도는 로마 정치 제도입니다. 법도 로마 정치 법입니다. 그러나 그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 반도에 사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사이프러스와 사이린의 그리스파 유대인 제자들이 엔티옥에, 로마 제국의 제3도시에 와서 그리스인, 즉 그리스의 문화생활을 하는 아시아인들이죠. 혹은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엔티옥에만 본토박이라면 다 그냥 아시아인들이니까요.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인들이 제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안티옥에 세워졌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바나바란 티처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개종자는 많은데 선생이 모자라니까 사울을 찾으러 떠났어요. 왜?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니까 사울의 고향인 탈서스가 있어요.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되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사울을 고향에 가서 찾아와서 데려온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 제자들에게 말씀을 1년가량 가르쳤다. 처음으로 이 교회 제자들을 안디옥 도시에 그냥 그리스 이방인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제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한 예언에 따라서 글라우디아 로마 제국 황제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전 로마 제국이 그때는 여기 닥툴룩은 온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 제국의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해서 그게 온 세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국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아가 누구냐 했더니 AD 40년이에요. 41년 이분이 황제가 된 게 AD 41년입니다. AD 41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44년째에 즉 4년이 되기 전에 흉년이 로마 제국 전체에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약 AD 3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 부활하시고 약 14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서 약 3년 반 4년이 지나서 흉년이 생기니까 전 세계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안디옥 제일 부자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3대 도시에 있는 부자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모아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연보를 맡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세인트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보를 보낸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persecution 거기에 머물던 그리스파 유대인 그리시안 그릭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어느 지역 도시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는가 19절에 있었습니다. 세 군데 곳으로 흩어졌는데 두 개는 도시 이름이고 하나는 성이에요. 그렇죠? 예. 페니시아 제일 가까운 시리아의 도시와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지중해 섬과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가 있는 제3대 도시인 엔티옥으로까지 다 번졌다. 2번 그들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하였던가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쳤습니다. 아니 고치기 전에 했거든요. 이거는 그레시안 주스다. 즉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 데 가서 가르쳤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스 말을 쓰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전해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있는 처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파견하거나 안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제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유일하게 이 제자들이 했는데 복음을 proclaim, evangelism이죠. 선포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그냥 말씀을 나누었다고 표현을 했고 20절에 가서는 사이린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프러스에 있는 분들이 엔티옥에 와서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동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그 소아시아의 사이프러스와 리비아 사이린 출신 사이린은 내가 지금 리비아인데 잘못했구나. 튀니지아가 아닌데 알렉산드리아가 튀니지아고 사이린은 리비아네. 리비아의 사이린 출신 그리스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즉 제자들이 소아시아의 엔티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번역을 고쳤죠.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생활에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인데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럼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즉 동족의 개념을 넘어간 첫 번 사건입니다. 개개인들이 사도들까지도 사도 베드로까지도 자기 동족에게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밝혀줘도 망설였는데 이분들은 그냥 동족을 넘어가서 개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예. 4번 많은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였다고 기자 누가는 기록하였나 해야 되겠네. 기록하였나. 21절에 나와 있죠.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다. 여기서 주님의 손길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했으니까 proceeded from the Father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생성해서 오셨다. 그 표현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주님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 5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들이 그릭말을 쓰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 그리스 문화를 사는 소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니까 누구를 엔디옥으로 파견을 하였나. 22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죠. 6번 엔디옥에 온 바나바가 자기 눈으로 안디옥의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23절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바나바는 처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권면, 엑졸테이션, 권면을 하였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권면의 컨텐츠, 내용이 뭐죠?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어라. 예. 단단한 각오로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어라.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끝까지 지켜라. 퍼시비어런스죠. 그죠?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돌아서거나 배반하지 말고 붙어있으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의 미니스트리 하는 일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뭐가 full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성령님이 full로 계시고 faith가 full이었다. 예, 성령님과 믿음이 full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엔디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개종하여 돌아섰다. 이거는 완전히 그릭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반도에 사는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아직 복음이 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되죠. 자, 8번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약 1년 동안 무엇을 안디옥에서 하였는가? 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탈서스에 가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1년 동안에 예,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에게 가르친 말씀 뭐 같습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약 성경으로 가르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친 겁니다. 예. 신약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구약 성경 약 10장을 같은 경우는 광야 생활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안다는 전자에 그 말을 하거든요. 왜? 3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그 당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 그걸 다 가르쳤다 그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편지를 써서 그게 나중에 성경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예, 베드로가 쓴 편지나 바울이 쓴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냥 구약 성경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전부이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해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해준 게 전부였어요. 예. 그 다음에 9번 안디옥의 제자들을 교회 밖에 다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Christians, 처음으로 Christ in men,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보인다. Christian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이 이방인에게서 개종한 이방인 제자들이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 Christian Jews가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엔디옥이라는 대도시였죠. 10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으며 그 중에 아가보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무슨 예언을 하였는가? 27절과 28절을 보니까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가보였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전 세계가 흉년에 빠진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 몇 년 안 돼서 글라우디우스가 구글리우스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도시에 있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의 means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보로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offering 그 개념이 sacrifice에 정해놓은 뭐 tithing 11조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연보 개념밖에 없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benevolent라는 표현을 쓰지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offering. 예, 그러한 구제 연보밖에 없습니다. 개념은. 예, 저희들 그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으는 것들이 있겠죠. 무슨 기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11조라고 하는 구약시대 그 개념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버는 돈에 1%는 모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분 저기 하빌라비 아세요? 하빌라비? 미스터 그린이라는 분이 몇십 년 전에 한 35년 전인가 시작했는데 하빌라비라고 칙필레는 아시죠? 칙필레와 하빌라비의 공통점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주일날 문 닫아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미스터 그린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는 걸로 하나님 위해서 일단 무엇을 다 메꾸고 나머지 돈을 10%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90% 넘게 다 번 돈을 쓰고 있거든요. 주로 미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쓸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 쓰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 십일조 개념은 신약시대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장자의 대표로 레위 자손들을 먹여 살려라 해서 하는 제도고, 또 레위 자손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제도였지만, 즉 우리의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전제가 다 레위인입니다. 예.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먹고 살게 해서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는 연보가 목자 사례금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거고,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 십일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전체의 삶으로 바치는 것 뿐이에요. 예. 그 중에 물질로 바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 쓰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11번 막상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안디옥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29절과 30절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에 맞추어서죠. 네. 자기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형편의 means 맞춰 가지고 연보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 두 분이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예, 유대교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셀리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유대인으로 계산합니다. 유대교의 모든 법을 다 지켜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안이든지 에이전이든지 그릭이든지 God fearing 그릭이란 말을 씁니다. 즉 그리스 문화를 누리는 모든 그 당시에 문명세계에 있던 사람들, 그때는 로마 제국이니까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순례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리고 자기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가요.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의 코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유대인의 법규를 지킬 의무는 없어요. 그냥 God-fearing. 근데 유대인들 친구처럼 어울리는 것 뿐이지만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왔다 갔다 식사하고 그건 어림도 없지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릭 문화에 젖어 있지만은 완전히 개종화해서 유대교를 모두 따르고 남자들은 할례까지 하여서 유대인들이 너는 그릭이지만은 유대인이다 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God fearing 그릭, 그냥 야훼를 따르고자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 안 한 그릭 문화를 쓰는 아시아인이나 유럽 사람들. 두 번째는 개종한 그리 유럽 사람들, 세 번째는 유대인들, 그 세 종류에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이방인들이 오늘 엔디옥에서 그리스파 유대인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야말로 완전한 이방인이죠. 왜? 야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God-fearing 그릭이 아니니까요. 경건한 그릭이 아니었습니다. 예, 차이는 거기였지.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코토지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제자들이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누가 그 소식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숨어 있었는데 여자들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거는. 부활절 아침에 막상 이방인 전도는 가서 전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했는데 한 일은 교회 멤버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서 다 해버렸어요. 예. 사이린 사람 보세요. 이 멀리서 안디옥까지 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전파하려고 안디옥까지 가서 전파를 했다는 거니까 몇 마일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500, 600마일 안 되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일한 거죠. 배를 타고 갔어도 엄청난 일이고 육지로 따라갔어도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면 생각할 점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제자들 교회에 일어났듯이 박해가 생겼어요. 퍼시큐션이 생겼을 때 교회로 모이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멤버들은 있어요. 개개인 빌리버들은 있단 말이죠. 신자가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오늘날은 뭐 뉴월드 오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지 W.H. 부시부터 시작해서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EU와 함께 미국이 다 UN을 통해서 그냥 자기 나라의 서버런티를 없애버리고 그냥 UN의 법대로 따라가는 문제가 되느냐. 지금 트럼프는 그 제동을 걸어버렸죠. 예, 걸어버렸는데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큰 IT 뭐 구글이고 애마존이고 애플이고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예, 뭐 자기 돈 버는 게 첫째니까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만이 갑자기 그냥 내셔널리스트가 되어버렸는데 예,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셔널리스트를 기뻐하겠죠. 예,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글로벌리스트가 되어버리면 통치는 쉬워지니까 적 그리스도 하기 너무나 쉽죠. 그게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처음 3년 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모은 것을 허락하다가 후 3년 반은 교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차이나가 지금 그렇죠. 나라가 인정하는 게 아니면 교회는 지하교회는 잡히면 감옥입니다. 이북도 벌써 70년 동안 없어졌죠. 예, 쿠바도 그랬죠. 곳곳에 공산주의가 들어갔을 때 소련도 69년 동안 그랬죠. 정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소련 정교회 말고는 모든 개신들은 다 비난을 받고 캐톨릭까지 안 됐으니까요. 그럴 때 교회는 없어져도 개개인이 남아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러니 그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 끝을 내도록 하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그분이 나이 90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안티옥 밑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분도 벳모라메프라는 섬으로 휴양을 가서 엑살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 군인들이 나중에는 그 군인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로마는 황제 자신이 신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황제에게 신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결국 그걸 못하게 되니까 군인 자격을 다 빼앗기고 이제 평민의 자리로 돌아가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신에게 제사를 못 지내고 그러면 상인 길드에서 쫓겨나서 상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피를 나는 형제 자녀처럼 서로 도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나 해서 노리개처럼 그렇게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 잡혀서 그냥 뭐 글래디에이터처럼 되기도 하고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그처럼 교회가 사라지고 개개인이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자기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전하는 거고 주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할 일 끝났다 해서 뭐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피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피하지 않아서 그릭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안 됐을 것 같죠.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교인들 사이에 추앙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순교하려고 막 발버둥 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서 내 목숨을 주셨을 때 이 목숨으로 극대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purpose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히어로익 그 영웅 심리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잡혀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화형당하고 뭐 죽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주어지는 여건 내에서는 어디든지 주시는 시간이니까 장소에서 하고 그래도 나를 추적해서 잡으면은 뭐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일부러 순교하려고 날 잡으시하고 뛰쳐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할지 아는 겁니다, 이게. 예. 평소에 우리 훈련한 대로 어려운 때 그게 나오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참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박해를 받아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그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아예 서로가 인사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크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용기도 주셔서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점점 강화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